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협정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합동 폭격 작전과 지휘 통제 본부 등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는 또 정보와 표적, 공습 작전에 정통한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이 극단주의 단체들을 격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면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에서 미국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로 세상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간 핵합의가 오늘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만과 파기 그리고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과의 핵합의로 영내 갈등에서 핵 대결과 핵폭발의 잠재성을 고려하지 않게 됐고 일부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미 군수업체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정보를 빼내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에게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인 수빈 씨는 지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중국 내 두 명의 해커들과 함께 미국의 군사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F-22와 F-35 같은 미군 최신의 전투기는 물론 보잉사의 C-17 군수송기 프로그램 등도 해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내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뉴욕에서 내일 오전 11시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들은 펜스 주지사와 깅그리치 전 의장 사이에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현재 부통령 후보 대상자들과 면담 중이며 다음 주 선택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현재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톰 페레즈 노동장관,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 줄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신뢰 구축,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정의보장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전국의 많은 경찰 부서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대화로 정부는 21세기 치안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구축과 인종차별 해소 방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주와 같은 총격 사건은 하룻밤새 근절될 수 없다며 이는 단지 몇십 년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뿌리 깊게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괴한이 케냐의 한 경찰서를 장악해 탈취한 경찰관 총기로 4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죄수들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카펜구리아의 경찰서 건물을 포위한 채 대치 상황을 끝내고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셉 보이네트 케냐 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을 살해한 공격범은 소말리아 내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샤바브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된 만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밤에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파도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로 한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한국 내 일부의 우려와 비판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된 경북 성주가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 찾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에 배치된 방어 개념도를 직접 가리키며 한국의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선 레이더가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는 데다 전자파가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안보가 커다란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이에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대북 제재에도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국가의 존립까지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자중을 촉구한 것은 사드 문제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등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에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권여당의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조차 지역 민심을 의식해 성주 배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도입된 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 차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사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캐리 국무장관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 차관은 다만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 가능성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15일 개막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셈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번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해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자연스럽게 회동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중관계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차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기 결정하는데 끝까지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과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 고도화와 그 위협에 따른 억제 효과 그리고 한국민의 안정 또 지역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정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드가 북핵 방어에 그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일정 수준의 그 실질적 효과가 있고요. 또 억지 효과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상실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그 사드 배치가 결국은 미국의 MD 체제에 대한 참여이고 중국 견제용이라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핵은 2차 공격 능력을 통한 억제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MD 체제 강화로 방어 능력이 더 제고가 되면은
네.
미중 간의 그 핵 미사일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런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현재 한국 내일부에서는 경제적 조치 가능성 이것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한중 관계는 역사상 아주 좋았다라는 그런 관계 평가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좀 다소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교적인 수사나 그런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한국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카드를 한국에 보여주면서 한국의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로도 한국 경제에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로도 보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도 실제 강경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복 조치가 상호전적이고 또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 한중 그 관계에서 봤을 때 한국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찾는 데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강력한 보복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질서 수립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해온 중국의 태도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달라질 수도 있을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한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사실 지난 5월달 7차 당대회에서 핵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실 경제 건설에 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드로 인해서 미중 간 갈등 구도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국제사회의 결속도 좀 이완시키고 또 결국은 제재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계 개선을 좀 시도해보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G2로서의 어떤 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책임 대국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은 북핵 문제의 관리와 또 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일단 북한의 의사를 좀 타진해보고 접촉해보는 수준의 변화 정도의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도 배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해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를 중국이 수용하게 된다면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력적인 그런 측면이 좀 증가할 것이고 또 기회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그 북핵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을 해왔고요.
네.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의 그 안정적인 유지 그리고 안보적인 그런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고려를 해서 북중 관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반대 정책의 기조는 유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서 이 군사적 대응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북중러 대 미한일 이런 그 새로운 냉전 구도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중국은 사실 사드 문제를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로 보고요, 또 안보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냉정적 구도로 전개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충돌이나 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중국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또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적 보상을 또 앞으로도 더 해야 하고 또 그런 보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 하고 미국 일본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도 긴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을 버리고 북한을 택하는 것이 중국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중러 구도를 이렇게 국적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북중러 대 한미의 이 신냉전 구도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한국 정부도 이제 그 나름 한중과 한러 협력을 잘 모색을 해서 그러한 구도로 가는 것이 그 한반도나 북핵 문제 해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향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 정부로서는 네. 이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사실 한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환경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것도 지금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 미중 관계와 사드 문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미중 관계와 안보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사드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또 안보를 위해서 또 북핵 문제를 겨냥한 것이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그 기존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 또 경제 협력을 통한 실익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한중 간의 협력을 견해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로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시키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연일 관련 보도를 싣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자 미한 군당국의 결정을 연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은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지난 8일 이후부터 줄곧 사설과 논평, 분석기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8일 사드가 겉으로는 대북한용이지만 실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별도 해설기사에서는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 사드 배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 9일자 사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분명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균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13일자 기사에서 사드 배치는 경솔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내 반발도 심각하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한국 내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한중관계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관련 한국 기업과 기관,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중국 당국의 다섯 가지 대응 조치를 건의하며 한국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을 현대화하는 등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 행동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거의 매일 의견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 수도권 방어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가능하다며 사드 배치가 한국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냉전적 사고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13일자에 한국 전문가의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를 빌미로 중국이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지역 배치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크게 수도권 방어 여부와 전자파 유해성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수도권 방어용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목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전방 120도 범위에서 200km, 대구 등 주한미군의 병참기지와 핵발전소, 그리고 부산항 등이 방어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의 요격거리가 미치지 못하면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한 군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단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란 입장입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도 짧아 사드의 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면서 수도권 방어는 사드보단 패트리엇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론 수도권에서 100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수백 발의 스커드 미사일과 6천여 문의 방사포가 꼽힙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40에서 60km로 날아 발사 5분 안에 한국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성 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각 요지에 PAC-2가 배치돼 있고 2018년 신형 PAC-3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패트리엇을 수도권에 증강 배치시키고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이 있는 남북권은 사거리가 긴 사드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패트리어트3가 이제 2018년에 다수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패트리어트2가 이미 요지에 배치되어 있어서 수도권에서 미사일 방어의 하층 체계는 이미 조만간에 구축될 예정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문제인데 이 패트리어트를 다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거리가 긴 사드로 나머지 지역을 다 커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 어간의 비용 대비 효과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 군당국은 미사일 방어 구역의 균형에 맞도록 패트리엇을 수도권에 재배치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엔 PAC-3를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의 핵심인 사격통제 레이더, 즉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X밴드 레이더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로 탄두 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류재승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이 사는 성주읍까지의 거리는 약 1.5km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한국국가안보실장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의 안전거리는 정확히 100m입니다. 100m밖에는 안전합니다.
김 실장은 특히 사드 레이더를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에서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해 기지 외부의 지역 주민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아울러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밖 전자파의 강도는 한국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울란바토르로 출국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과 강요가 참석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즉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여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몽골 공식 방문에 이어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 5월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미국의 정부기관이 등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들이 협력해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결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쪽 분량의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와 해운 항공 운송, 수출 통제, 대외 교역, 외교관 불법 활동 등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 부문에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북한과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실린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해 금지 품목을 발견할 경우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연방항공청 등을 통해 북한 항공기에 미국 영공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선박 역시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추가돼 몰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재산 역시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 재무부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 활동에 가담한 외교관들은 법무부를 통해 기소 처리를 받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90일 이내인 6월 2일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36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13일 현재 한국과 일본, 우간다, 이라크 등 모두 1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제재법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제재하고 배척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 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미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we personally put those sanctions against Kim Jong-un and those sanctions against those in his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근거로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직접 제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현재 미 의회에서 방송을 통해 북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알리면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is not to go to war with North Korea.
민주당의 데이나 로라 바커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의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북한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북한 정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입에서 평안이 되는 순간 그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nthusiasm, energy of these young people who care so much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uge impact. It was because of the Korean Church Coalition.
북한 주민들을 매우 걱정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힘이 큰 영향력이 있으며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 연합 KCC 덕분에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고 지난해에는 대북 제재법을 지지하는 탄원서가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워싱턴 인근 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은 지난 2004년 창설됐으며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3일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평화재단과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사이스 산하 한미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플린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ine a light on the reality of life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nd put a human face to the sufferings and human rights.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실을 조망하고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린 회장은 또 탈북자들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함으로써 외부 세계 현실을 알리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외부 세계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인 에드윈 퓰러 전 이사장은 탈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꼽았습니다.
Puncturing the myth surrounding the regime by exposing its corruption and its abuses and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의 부패와 인권 유린 등을 폭로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둘러싼 신화에 구멍을 냈고 보편적인 인권과 정치경제적 자유라는 이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퓰러 전 이사장은 최근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 정보가 외부 세계로 흘러나옴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퓰러 전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군사적 방법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정보의 확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다수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이제 대량으로 유포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기들이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 재미 탈북민연대 부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들은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educated by communist party and like the worldwide information is all blocked while they live in North.
탈북 난민들은 공산 정권 아래서 교육을 받았고 특히 외부 세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인 정보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 부대표는 따라서 미국에 처음 발을 딛는 탈북 난민들은 민주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미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영화가 아일랜드의 국제영화제에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북한에서 당국의 협조 아래 촬영을 마친 뒤 2년간의 편집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의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갤웨이 필름플라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갤웨이 영화제의 최고 인권상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A drop falls. The water murmurs. And a rippling mirror gives back the clear blues.
한국어로 벽이란 뜻의 더 월은 옳고 그름 사이를 가르는 벽을 지칭합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주최 측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누군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북한에 탈출하는 한 여성과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한 소년의 삶을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당초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젊은 여류 시인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도착한 직후 이 여류 시인이 실제로는 연기자이고 그의 가족과 이웃도 모두 동원된 연기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며 자신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현지에서 내용과 촬영 기법을 모두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을 떠난 뒤 영화 실사위에 만화를 더디필 구상을 머리에 담은 채 촬영했습니다. 채워 넣을 그림을 염두에 두고 화면에 빈 공간을 두고 촬영한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그 예로 북한에서 여주인공이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편집 작업에서 빈 공연장에 10만 명의 관중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북한인들 몸 위에 꼭두각시 인형이 달고 다니는 줄을 그려 넣었다고 킨셀라 감독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총 2만 개의 줄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같이 컴퓨터 그래픽 CG를 그려넣는 작업이 무려 2년이 걸렸고 결국 2014년 북한 현지에서 촬영했던 영화를 올해 갤웨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특히 고국인 북아일랜드에서 추가 촬영을 해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대칭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북아일랜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은 간첩이고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이 반목하고 유혈 분쟁을 벌이는 북아일랜드에서도 옳고 그름과 내 편, 내 편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측에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담대히 개인의 삶과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갤웨이 영화제는 지난 5일에서 10일까지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 고 게임이 한국에서도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제부터 이 포켓몬 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속초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려주시죠.
네. 어제 아침부터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켓몬은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 피카츄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포함된 만화 주인공이자 또 한국에 뭐 관련 장난감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설지는 않은데요.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이 포켓몬을 잡으러 강원도 속초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 신기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요. 이 광풍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속초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인터넷 SNS에 속초에서 실행한 이 포켓몬고 화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마중물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이 SNS로 소식을 듣고 또 관련 보도를 보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데요.
네.
네, 미국에서는 이 게임이 7월 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고 게임이 어디서 가능하다 이런 그 소식이 SNS를 통해서 올려지면서 사람들이 나도 직접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속초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후부터는 서울에서 속초로 향하는 고속버스 좌석이 매진됐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요.
네.
자가용을 타고 간다, 전세버스를 빌리겠다, 뭐 1박 2일 여행 상품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고 게임이 도대체 뭔가요?
예, 이 스마트폰으로 어느 특정 장소를 이렇게 비추면은 화면에 포켓몬의 그 캐릭터들이 나타납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 뭐 여러 다양한 게임이 있지만 너구리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캐릭터가 뛰어가다가 뭐 먹이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따먹고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 화면 안에서도 어떤 캐릭터가 나오면 그곳에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그 캐릭터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 가상현실과 GPS 위치정보 시스템이 결합해 있는 그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한국은 사실 그 구글 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규제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 포켓몬고 게임 서비스가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도 북부 지역이 북한과 함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4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안드로이드 체계 그 휴대폰 사용자들이 벌써 이 포켓몬 게임을 내려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속초에서 게임이 된다 이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나 정말 해봤다 이런 그 인증 사진들 고성 양양 속초에 이어서 경상북도 울릉도 그리고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도 그 인증 사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재밌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네.
서울에서 속초까지 버스 타고 가려면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 근무를 마치고 속초에 갔다가 게임을 하고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 속에 이 포켓몬 알을 부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7시간 동안 7km를 걸었는데 운동도 되고 재미있다 이런 반응이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그 강원도 북부 지역은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 뜬금없이 이 포켓몬 특수가 생기면서 아주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벽까지도 이 속초의 청초호라는 유원지는 사람들이 붐비면서 관련 소식이 또 SNS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고요.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 인터넷 수신이 되는 곳이 어딘지,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곳이 어딘지 알리는 사진 지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양양에서는 어디 어디에 가면 포켓몬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
평일인데 이 정도인데 주말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분위기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의 청소년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혹시 아이들도 이 포켓몬고 게임을 위해서 속초로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 포켓몬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저 걱정을 할 만하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청년 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심각한 취업난에 빠져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1년 이상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고요. 19살에서 29살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일하지도 않고 있고 취업을 위한 어떤 특별한 직업훈련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 한 $440씩 최저 $880, 최고는 $2,640까지 서울시가 주는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를 받는 그 기한이 바로 내일 15일까지입니다.
네. 이 한 달에 $440씩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냥 지원이라는 것으로는 적지 않은 돈인데요. 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취업 장려 수당인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만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곳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월 어떤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야 하고요. 활동 보고서 또 수당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지 그 다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신청 마감일인데 3,000명 모집에 지금 3,000명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취업 난도 심각하고 수당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아직 뭐 하루가 남아있어서 마지막 날에는 좀 더 몰릴지 모른다 이런 예상은 있습니다만 공짜로 받는 것이고요. 이런 청년 수당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반응은 그렇게 크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수당 문제로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 수당이 올 초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의 청년 수당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이 청년 실업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은 혈세 낭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와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분명히 그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내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름휴가가 곧 시작될 때인데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름휴가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100명 가운데 47명이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리는 때는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 사이고요. 응답자의 한 87% 가까이가 올여름에는 이 한국 안에 있는 여행지를 찾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연구원이 국민 1,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산인해 바닷가 줄지어선 고속도로 차량 행렬이 떠오르는군요.
네.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휴가는 뭐 연중 언제나 원하는 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유독 여름에 한중간에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가족 단위의 휴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자녀들이 여름 방학 중인 때 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로 찾는 곳은 강원도가 24.6%로 가장 많았고요. 경남, 충남,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순으로 이 방문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평균 휴가일은 한 사흘 정도고요. 1인당 평균 휴가비는 25만 4천 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떠난다면 여름 휴가비로 한 $880 정도를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